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의 이름을 우리가 지난주죠. 우리 장성남 목사님을 통해서 노래로 이렇게 암기를 하셨을 텐데 사사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사사기의 흐름을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앞자를 따서요. 이 사사들의 앞자를 따서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노래를 부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이 사사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중부 지역의 대표적인 사사였습니다. 원래 계속 사사들이 활동하던 그 방향들이 이 북쪽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온니엘이 활동을 했었고요. 또 그 이후에 남쪽에서 쳐들어왔을 때 에웃과 삼갈이 활약을 했습니다. 이제 미디안 군대가 중부로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그 역할들을 기드온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의 이름 뜻은 베는 자, 벌목하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므낫세 지파로 아비에셀 사람인 요아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오브라에 살면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사사로 치리하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드라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동편의 사막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 상주하며 압제하지는 않았지만 수시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와 곡식을 또한 가축을 닥치는 대로 몰수해 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왔던 이 게릴라 전법이 아니라 이제 아예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기 위한 이 전략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7년의 기간 동안 어느 때보다 곤란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으면 2절 말씀에 의하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미디안의 핍박을 통해 석회석으로 이루어진 토굴에서 유리방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산속의 구멍이나 굴에서 생활하면서 인적을 피할 수 있었고 미디안의 공격에 쉽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저지선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 역시 우리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다라면 또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져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주로 이 파종의 기간 10월에 올라와서 진을 치고 거주하면서 그 다음 해인 추수하는 3월과 4월까지 약 6개월가량 이스라엘을 머무르면서 이스라엘 진영을 약탈해왔습니다. 이러한 미디안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한 가지의 상징인 이들을 메뚜기 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 수많은 대선지자들과 소선지자들이 예고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한 전형적인 모습인 메뚜기 때에 대한 심판을 이미 미디안이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사기 6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략자들로 인해서 모든 곡식과 짐승을 빼앗기고 궁핍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공동 번역에 의하면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들이 수많은 풀들을 이렇게 먹는 것처럼 그 땅이 지나간 땅이 다 황폐해진 것처럼 미디안의 이 활약이 이러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가 7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이러한 극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디어 요청하게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타락한 성품을 지닌 자들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아갈 때 자신의 삶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가지요. 하지만 고난이 임하고 아픔이 찾아오게 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는 모습이 바로 타락한 원죄를 지닌 연약한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을 징계하시어 그들의 원래의 삶의 패턴을 돌이키시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 전반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전형적인 섭리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시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 믿음의 사사를 부르십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적인 모습의 사사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겁이 많고 부족한 이 기도원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6장 11절에 하나님의 현현이 드디어 기도원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므낫세 지파 아비아셀 가게에 속한 요아스의 기업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셨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종종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나타났던 나무입니다.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 나무를 숭배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상황이 얼마나 이 열악했냐라면, 그러니까 이 사사로 부르심을 입고 있는 기도원의 아버지 역시 이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나무에 가짜 신을 섬기는 이 나무에 누가 찾아오신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기도원은 미디안 사람들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또 기도는 미디안 족속의 눈을 피하기 위해 좁은 포도주 틀에서 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그가 장차 이루게 될 큰 일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밀을 타작하고 있던 기도원을 택하셔서 미디안 민족을 타작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원을 생계를 위해서 연연히 하던 모습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자각하고 감당할 수 있는 상태로 변모하도록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눈앞에 시급한 문제와 생계를 위한 문제들, 현실의 냉정한 문제들 앞에서 함몰되어가는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심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예, 겁쟁이에게 정말 현실적인 사람, 자신의 생계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큰 용사여라고 하는 것이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예, 정말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예, 겁쟁이의 모습과 연약한 모습의 기도원을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기뻐로 헤아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바로 룻기에 보면 보아스를 불렀던 유력자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또 구약에서는요, 이 유력자와 비슷한 단어가 바로 현숙한 여인을 부를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재산과 덕망이 있고 세력이 있는 지혜로운 용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라고 불렀을 때 기도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도원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아닌데요,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주소를 잘못 알고 오신 것 같습니다라고 아마 얘기할 것입니다. 미디안 군대가 두려워 남들이 보지 않는 시각에 나와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큰 용사여라고 부를 때 기도원의 마음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7절 13절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와 기도원의 대화를 통해서 기도원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미디안의 종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의 고백을 드립니다. 기도는 본래 연약하고 작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기도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기도원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역시 작고 연약하고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큰 용사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제한적인 능력과 힘과 지혜와 권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겁이 많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또 지혜가 부족합니다. 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한계가 명확하지요. 또 우리는 조금만 무엇을 가졌으면 한없이 교만한 존재입니다. 기도는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라고 저조적인 호소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완전한 전환과 완전한 변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실제로 그 일을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부족한 죄인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민족을 위한 구원의 통로로 기도원에게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셨던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기도원이 만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셔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